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곧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에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인 하덕규 선배님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인데 뉴스앤조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신문. 그 뉴스앤조이의 설립자이신 우리 김종희 기자께서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잘하셨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오늘 하덕규 집사님 찬양 집회 하는 거냐고 기쁘게 와서 물어보셨는데 다음에 정식으로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사실 제 설교를 과격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워낙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 혼자 외롭게 내던 그런 분이라 제가 누구일까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정말 교회 개혁에 그것도 인터넷으로 자칫 테러의 위험도 있었을 텐데 혼자 왜 이렇게 싸울까 했는데 바로 저분이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2절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마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 공부한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수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불온천리 육신이 고단해지실 정도의 젠 걸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 아주 고단하셨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must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고단하게 젠 걸음으로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여유를 두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물리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더더군다나 랍비가 여자와 대낮에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있었으면 아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양식을 구하게 보내죠. 보통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전부 다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우물가에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라는 부탁을 하심으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물을 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의 목을 축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목마름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 목마름을 오직 은혜로 채워주시겠노라라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물을 좀 달라라는 부탁으로 대화를 여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왜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종치도 않는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꾸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엉뚱하게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문답 같죠? 물을 달라고 당신이 이야기했으면서 그 여자가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거야. 왜 생수를 구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주시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아시스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고여있는 물도 아니고 휘도르 끊임없이 솟아올라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 단어는 생수 휘도르가 그러한 끊임없이 솟아올라 흐르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휘도르 생수를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여인은 주님께 자신이 이렇게 육신에 목이 말라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내 팔자는 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생수의 이야기에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은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결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 여인의 치부를 바로 들춰내시죠. 주님은 사실상 이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 끊임없이 이내 말라버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폭로하신 거예요. 창세기 시간에 빠진 사람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빠지지 말고 오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잘못된 갈망의 변이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심으로 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이내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잎, 과학, 철학, 교육, 재물 뭐 이런 걸로 가리려는 시도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띄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아니 가죽옷이 아니라 의의 흰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가라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질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해갈을 향한 잘못된 갈망의 변이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무서운 타락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을 한 것이 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예배의 행위의 표본이라고 그랬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Worship.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섬기는 행위를 Worship, 예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중심에, 그 사람의 우주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종교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 윤리와 도덕도 만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행위들인 거죠.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갈망의 변이로서의 예배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당신께서 생수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그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방법 이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복된 소식, 굿뉴스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언제라도 남을 밟아 죽일 수 있는 살해할 용의가 있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내재되어 살아있는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용서를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용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별로 죄진 게 없는데 용서가 뭐 이렇게 감사하겠어요? 본인의 생각에 자신은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자신의 죄는 그저 경미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속죄의 선물, 대속의 선물이 정말 기쁜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어놓은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을 남편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예배하는 행위로 결론을 지으시면서 죄인들의 잘못된 해결의 변이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공부한 24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본문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자는 이제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폭로가 되어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생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실체라고 그랬죠. 그 뜻은 알레테이아, 신령과 진정으로, 실체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자 그 여인은 주님께 그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전하러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슨 깜짝쇼를 하셨나요? 대단한 철학과 논리를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저 그 여인의 죄인됨을 폭로하시고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복음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요 수단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사막에서 중동에서 물동이는 가장 큰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동네로 뛰어갔어요. 마치 26절과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는 27절 사이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해결책이 있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가장 처음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을 당시의 관습과 그들의 사고의 틀 등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그들은 분명히 이해했을 거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의 관습이나 그들의 사고의 틀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보여지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라 라는 어구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것이죠. 그 어구를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I am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I am이라고 직접 지칭하신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이게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8장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도 역시 에고 에이미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는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그냥 에고 에이미예요.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요한복음 18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네로라도 그냥 에고 에이미 I am이에요. I am. 주님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유다와 군대가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공표가 되자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곳에는 마치 그 이름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신의 이름 속에는 그 신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있고 그 신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파워가, 권능이 실제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신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잘 안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앉은뱅이고 일어나 걸어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죠? 이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신의 이름이 바로 그 신의 성품이며 속성이며 그 신의 약속이며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와 내 민족에게 약속을 해주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와 관습을 알면은 그런 장면들이 왜 도대체 그가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최초의 수신자였던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사고의 틀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최초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라 라고 선포된 이후에 그 여인이 갑자기 횟가닥 변해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약속의 실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여인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로 밝혀지고 그 여인이 변화를 받아 전도자가 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최초의 수신자들의 관습과 사고방식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덜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불원천리 사마리아까지 must 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신 것입니다. 고단하게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죠. 니고데모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을 가진 그 사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에 의한 최초의 회심자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은 지금까지 그녀가 관심이 있었던 이 세상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달려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첫째 시간을 살펴봤지만 요한은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만큼 추렸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을 기록을 했을 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게 타락한 아담들의 공통된 속성 아닙니까?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남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녀에게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은 메시아가 다 지고 가셨다는 확고한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내 외모를 부끄러워하고 내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게 왜 부끄럽죠? 내가 못 배운 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내가 도달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이었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못 올랐다라는 분노가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물동이 던져두고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줄 너무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이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죠. 당시에 소와 쟁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목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부들은 그물을, 세리는 세리의 책상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주역이었던 시티 스터디나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한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실제로 백만장자였습니다. 시티 스터디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 그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러한 전기를 읽으면서 그냥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면 안 되나? 그걸 꼭 그냥 다 헌금하고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제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분들은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재산을 스스로 포기를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 후에 WEC 선교회와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회를 창설할 때 필요한 자금은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자기들 재산을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썼으면 번거롭지도 않고 좋았을 텐데 왜 자기들 돈은 전부 헌금을 해버리고 선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다시 모아서 썼을까요?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려 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힘, 재산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떠나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재산을 향해 발길이 돌려질 것 같아서 아예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얻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내 재물, 내 재산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숨 같은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확장이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주일마다 헌금통에다가 헌금 넣을 때 손 떨리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초계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재산과 힘을 한꺼번에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힘만이 가능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을 다 버립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한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면서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힘을 자꾸 놓으면서 왜 그 세상의 힘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매력적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 것들을 놓고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은 뭐 건축헌금을 얼마를 하고 혹은 뭐 작정헌금을 얼마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날도 발휘하셔서 지켜주신다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헌금 한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 한 만큼 하나님께 뭔가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는다 해도 그 천국 소망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 정말 그러니? 너 정말 성도 맞아? 라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재산도 가정의 행복까지도 이렇게 걷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입증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을 보세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갖고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선생님 드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음식을 갖다 드리고 드십시오 했더니 주님은 그런 세상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이 땅의 생수를 찾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듯 이 땅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관해서 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라고 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완수하시는 거였어요. 그 일은 어디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라는 말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정말 주님께 힘이 되는 양식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시는 것은 모두 옳으며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의 명령이 십자가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그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기 또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여기 텔레오테스라는 단어도 역시 테텔레스타의 파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지를 때때로 또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증거를 대드리죠.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려고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힘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고지로는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된 논리인 것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코스타에 강사로 가게 되는데 뭔 생각으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설교를 듣고 몰래 불러다가 테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봐 날 보고 너희들도 예수 믿어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그런 엉터리 무당 잡교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 남을 눈 질끈 감고 밟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아니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끝까지 이겨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이기라는 건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형통이라는 말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됐을 때 형통했다 그래요?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래 내 자식 잘했다. 애했다. 총리 되라. 그때 총리 안 시켜주고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면서 그 아들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이 추악한 인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그게 다 지옥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런 기독교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히브리 잠언을 사용하셔서 속담이죠. 잠언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알리시고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어구는 히브리 잠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의 긴급함과 긴박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히브리 잠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추수와 영적 추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추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두 군데만 찾아드리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막 왔어요. 그러한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잠언에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 대상이 누구예요? 추수의 대상.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거죠. 이제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완성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36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세요.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선생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냐라고 이렇게 갸우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련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신다고요. 본문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36절을 보시면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삭스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인부의 삭슨 일이 끝난 후에 주는 거죠. 근데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삭슨을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거두는 일이 이제 추수하는 일이 너무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미리 삭슨을 주어야 할 정도로 긴박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죠.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심으셔놓고 아무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추수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기쁘게 해주려고요. 주님은 당신께서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세요. 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거저 주워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기쁨을 얻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참 힘이 드는데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당신이 그때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서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 확고하게 믿음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전도자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 거두는 자로 부른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 중국 선교 1년 한 번씩 가는데 가면 힘들죠.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왜 중국 화장실은 문이 없는지 몰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보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보다 더 활기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하고. 그죠?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활활 불태워버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만족감, 포만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내 양식이고 그게 너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둠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가 37절과 38절에 나와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 대신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신명기 20장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새 집을 짓고 자신이 그 집을 취하는 것, 또 포도원을 만들고 자신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여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벌이 내리는데,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내리는지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죠. 그 복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복 얘기 밑에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30절 보시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어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약혼자를 다른 이가 뺏어가고 소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먹고 집을 지어도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자녀들도 다른 이들에게 뺏기게 되고 토지의 소산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내려요. 자, 오늘 본문하고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이 저주가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심는 자는 예수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이들이 거두게 된 이 저주가 누구에게 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께서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고 다른 이가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시고 아담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그 저주의 자리로 가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의 열매를 당신이 안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되셔서 그 포도주 항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되셔서 잔치를 잔치답게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그 표적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 이 표적의 책이 어떤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표적, 오해, 강해.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에 대한 강해예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거기에 대한 강해로 주어진 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시도나 노력, 인간의 잘남 이런 것을 근거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정말 저 로즈를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정가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때 진짜 어떤 사람이 무덤을 확 열고 수의를 칭칭 감고 기어 나왔어요. 그때 진짜 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진짜로 사람이 살아서 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 할 수 있겠는가로 가야 되는 건데, 아니, 돌아다니면서 뭐 고구마를 계속 찔렀더니 몇천 명이 돌아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건 도대체 그 전도를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그걸 그냥 얻어먹고 사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도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서번트, 슬레이브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에요, 종. 아, 당신의 뜻은 I don't care. 난 모르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래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자리, 절대 상위권자의 그 자리를 나에게 다시 내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자리에 앉아있어봐야 너희들의 영과 육은 가면 갈수록 피폐하게 돼. 그게 요한계시록의 불못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절대 상위권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니들이 거기에 앉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불못 같은 삶을 살다가 왜 쉬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 내 말을 들으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나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인격과 오성에다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벗으로 창조해 놓지 않았니? 그 인격과 오성을 갖고 이제 다시는 내가 세워놓은 그 질서를 깨고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다 확 불살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텐데 여러분은 왜 여기다가 자꾸 아방궁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40절 이하를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40절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전도자의 지혜나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학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돌아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설득이나 권고가 되면요, 사람은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요즘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사람들을 울려는 주지만 울면 요즘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 받았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예화의 나열이나 재미있는 코믹한 이야기나 이런 것으로 점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재밌죠. 그럴 거면 차라리 개그 콘서트 비디오를 빌려다 보시라니까요. 주몽을 빌려다 보시던지 아니면 도올 김용호 교수의 도덕 강연을 들으시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국민학교 도덕책 있죠. 거기에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지루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풀어서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돼요. 목사의 지혜나 언변이나 설득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의 영과 혼과 고수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너무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짜 감동을 받으셔야죠. 진짜 감동을.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영의 양식과 즐거움이 우리를 강권하여 계속해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들을 안 해보고 야,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 하니까 뭐 개뿔이나 하늘의 그 풍성함을 맛봤어야 계속 살고 싶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어떤 특별한 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위인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게으름을 부린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걸 어떻게 먹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먹어봐야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조금밖에 안 줘? 저 하늘나라 가면 이걸 온전한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 나라를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맛도 못 보고 그게 뭔 맛인 줄 알고 그걸 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닥치면 가기 싫다고 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은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갈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전부 없는 곳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곳으로 하나님이 얼른 졸업시켜주겠다고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제 졸업학점이 채워졌나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마다 왜 그렇게 죽기 싫어갖고 똥 오줌 다 싸고 그렇게 죽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비다, 나사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어? 저런 큰 축복을 받다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가 왔을 거예요. 그죠? 다비다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고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였으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야 이제 이 세상 고통 다 끝내고 주님 품으로 왔구나 그러고 허그하려고 그러는데 야 저 아래서 기도하는데 잠깐만 내려갔다 올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기뻤겠습니까? 입이 한 대빨 나왔을 거예요 이만큼. 너희 때문에 내가 또 몇 년을 여기 있어야 되냐? 아니 제대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군부대 문 딱 붙들고 나 여기 말뚝밖에 달래니까 왜 자꾸 나가라고 그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지금도 나는 별로 안 친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있던 말던 그냥 내가 원하는 금으로 된 집, 다이아몬드로 된 길 이런 거 펩시콜라인지 펄시콜라인지 그 인간이 하여튼 그 천국의 모형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런 것만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하나님이 있던 말든 난 I don't care. 그냥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어떤 환경이 있었으면 하고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확고히 깨닫고 오매불망 그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딴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전히 그냥 자기 물동이 꼭 껴안고 이거 버리면 마치 죽을 것처럼 이걸 버려야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버려야 뛰지 이걸 들고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 쳐내 가시면서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만족 그것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